느헤미야 3번 메시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의 재조성. 첫 번째,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의 재조성.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의 재조성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돌아옴. 재조성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율법, 즉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합시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재조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기질과 습관적인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재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요소와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재조성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며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바벨론적인 요소가 그들 안으로 역사되었고 그들 존재 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매우 유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조성은 한 나라의 조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합당한 나라는 조직일 뿐 아니라 하나의 조성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군대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군대는 많은 요소들로 조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개개인의 군대들인 군대의 일부로 조성되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군대는 단지 조직만이 아닌 하나의 조성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서 그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신성하게 조성된 사람들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한 나라가 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 집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모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들에게 읽어달라고 함.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들에게 읽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를 행하고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으며 온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역적인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고 또 완전히 굴복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자신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영을 위한 견고한 기초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성한 조성의 방식에 따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재조성되기 위해 우리는 성경 66권을 거듭거듭 읽어야 합니다. 60여 년 이상 말씀을 읽어온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재조성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나는 조금씩 더 재조성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그날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별하도록 명함.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날을 성별하고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하였는데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절기를 내지 말며 기쁨으로 충만하여 절기를 지내라고 명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의해 설복되고 굴복되어 그들이 범죄한 것을 깨달았으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임.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통찰력이 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누가 성경 말씀을 꿰뚫는 참된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13절에서 통찰력은 내재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들이 율법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월 절기 동안 초막에 거하며 그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다른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도록 명하셨음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온 회중이 이처럼 7일간 큰 기쁨으로 행하였고 에스라는 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제8일에는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명들과 율례들과 규례들이 있는 완전한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행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부흥을 가졌으며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조성된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과거를 분명히 자백하고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음. 9장과 10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과거를 분명히 자백하고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그들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함.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대아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았으며 그것에 따라서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선을 헤아림.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선을 헤아렸으며 이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를 통해 좋은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들의 교만과 굳은 목과 그분의 계명 듣기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셨음을 인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굳은 목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러한 형편없는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만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굳은 목을 구부릴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들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배역을 더욱 자백함. 이어서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배역을 더욱 자백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굳은 목과 고집하는 어깨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등 뒤로 던지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여 그들의 좋은 땅을 열방의 압제 아래 주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르 왕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그들은 큰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함.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들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으로 인을 쳤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함.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및 그 땅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저주한다는 것은 만일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저주할 것임을 뜻했습니다. 그들이 맹세한다는 것은 그들이 세운 언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행함.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 우리는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행하고 그들의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그들의 딸들을 그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저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사고 팔지 아니하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제7년에 농작물 재배를 삼가할 것을 저주함으로 맹세한 것을 봅니다. 삼가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정하심에 따르면 제7년에는 그 땅이 쉴 수 있도록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땅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제7년에 관한 이 율법은 율법을 주신 분인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궁핍한 자와 나그네들을 돌보시며 사랑이 충만하심을 계시합니다. 백성들은 또한 모든 빚 독촉을 삼갈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도록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7년에 그들은 땅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모든 빚 독촉이 금하여졌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어야 했으며 그런 다음 만일 가난한 사람이 지불할 수 없다면 빚 독촉을 삼가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빌려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사회적 부를 균형 있게 하시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부를 균형 있게 하십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의 재조성과 관련됩니다. 그들의 제사를 위해 그 땅의 소산물을 드릴 의무를 감당함.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그 땅의 소산물을 드리는 것과 성전의 직무를 위해 공급하는 의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재조성의 항목들입니다. 거친 이스라엘은 신성한 조성으로 재조성되어 땅 위에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분별되고 특별하고 성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